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회원국들의 현재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전 세계 평균 기온 섭씨 2.7도 상승이라는 재앙적 상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한 섭씨 1.5도 상승이라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은 섭씨 1.5도를 넘어선 어떤 수치도 재난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섭씨 1.5도 상승이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유한 나라들이 지금부터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의 절반가량을 2030년까지 줄여야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는 각국이 석탄 발전소 운용을 줄이는 어려운 일을 동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80%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G20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국제인권연맹 FIDH, 세계고문방지기구 OMCT는 어제 공동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탈레반의 약속과는 달리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이 달성한 인권 관련 진전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권을 장악한 지난달 15일 이후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거나 보호하는 일에 진지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이 일상적으로 인권 활동가 등에 대한 심검문을 실시하고 여성의 인권 제한, 보복 공격, 시위대 탄압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레반 과도 정부는 기존 여성부를 폐지하고 대신 기도 훈도 및 권선 징악부라는 새 정부기관을 창설했습니다. 과거 탈레반은 이 기관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는 도덕경찰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아프간 독립인권위원회 AIHRC를 부패 혐의로 해체하고 수도 카불시 여성 공무원들의 출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시리아 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 한 명을 무인기를 활용해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무인 공격이 시리아 북부 이들립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며 목표로 설정한 대상을 타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이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무인기 공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 테러단체 연구기관인 사이트는 이번 공격으로 알카에다 고위 간부인 아부 함자 알 예메니와 다른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7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데 대해 실수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여행 제한 완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제프 자원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11월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모든 나라로부터의 여행객을 금지하는 방침에서 초점을 여행자 개인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에 맞추는 것이라며 미국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새로운 검진 체계와 감염 추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출발 3일 이내에 검진을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방문객은 입국 권역과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원츠 조정관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야말로 코로나 백신 대응에 가장 좋은 방어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추석 명절 잘 쓰셨습니까? 가족 친지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안부도 나누셨는지요.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달라진 요즘인데요. 북한의 명절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벌초 성묘 또 차례상 차리던 전통의 명절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절 연휴에 가족 여행을 가거나 또 달라진 방식으로 추석을 쇈다는 이야기 자주 듣게 되는데요. 송편은 직접 빚는 경우보다 떡집에서 예쁘게 만들어진 송편을 사서 쓰는 경우가 보통이 됐고요. 고소한 기름 냄새로 명절 분위기 내던 각종 전이나 튀김도 양을 줄여서 조금만 준비하거나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달받고요. 문전성시가 된 시장의 전각의 모습도 낯설지가 않답니다. 물론 여전히 조유리시, 어동육서, 홍동백서의 그 차례상 차리는 격식 지키는 가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떡 대신에 카스텔라나 피자가 오르고요. 예전에는 없던 그 제주산 한라봉에 천혜향 등 새로운 특산 과일은 물론이고 파인애플, 애플망고, 외국산 과실이라도 조상님이 평소 좋아했고 또 가족들이 즐긴다면 차례상에 올리는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현대적 명절에 맞는 것이라고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도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족이라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명절마다 따랐던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수식어는 2년째 조금 무색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조상의 산소를 다녀오거나 전문업체에 맡겨서 묘를 살피는 이 후세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한국 전역에 이 공연 묘지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열었다고 하네요. 조상과 가족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는 그 이어지고 있는 명절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무력 분쟁 지역에서 군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아이들, 소년병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서쪽 대부분 지역, 함경남도, 강원도, 평강, 함북, 선봉 지역, 삼지연 지역으로 비가 이어집니다. 수요일 아침 삼지연의 기온이 9도입니다. 장진이 10도, 평안 북도 자강도가 12도에서 14도 사이, 함경남북도는 16도에서 17도고요. 강원도는 18도에서 19도 사이, 평양을 비롯해서 평안남도, 황해도 15도에서 18도 사이 아침이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삼지연은 14도, 풍산 중강 17도 등 북부와 장진 지역이 20도 아래까지만 오르겠고요. 평양이 23도, 신의주 22도, 개성 25도입니다. 함경북도 김책이 낮 최고 26도로 낮에는 선선한 가을 기운이 물씬 나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먼 바다 쪽만 비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미터로 먼 바다가 높게 일겠고 서해도 0.5에서 2.5미터로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엔 총회에 꽂힌 고위급 일반 토론이 21일부터 한 주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임 후 처음 유엔 총회 무대에 등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에 전 세계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조기 총선에서 주스탱 트리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최근에 끝난 러시아 총선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집권당이 승리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76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 21일부터 일반 토론이 시작됐군요.
네, 유엔 총회 가장 중요한 행사인 일반 토론은 이 회원국 정상들과 대표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자국의 정책 방향 또 다양한 대내외적 메시지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자 외교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올해 일반 토론은 2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27일에 끝납니다.
네, 지난해에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유엔 총회도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그러니까 화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많은 정상들 대표들 뉴욕을 직접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대면과 화상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총회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서 100명 넘는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각국을 대표하는 정상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일반 토론 첫날 누가 제일 먼저 이 연단에 서는지 이 부분도 관심거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일반 토론의 첫 주자로는 예년과 다름없이 브라질의 자이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나섰고요. 이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 토론 첫날인 21일 연설에 나서는 각국 대표는 약 30명입니다.
네, 저 브라질은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고요. 또 알파벳 순으로 봐도 첫 번째 주자가 아닐 텐데 브라질 대통령이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서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전통적인 관례에 따른 겁니다. 유엔 출범 초기에는 이 각국 대표들 가운데서 특별히 첫 번째 연설자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항상 브라질이 먼저 하겠다고 나서서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곤 했습니다. 그게 전통으로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자, 그리고 미국은 항상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 미국에 두 번째 발언권을 주고요. 이어서 통상적으로 순회제인 유엔 총회 의장국 그리고 각국 대표의 서열에 따라서 연설 순번이 정해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건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구호와 함께 국제사회에 미국의 외교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직권 8개월이 지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난제 속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미국의 외교 정책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설할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 또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다자주의적 외교 또 세계적인 관점의 외교 정책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기후변화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행태를 비판하는 데 시간을 분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점으로 특히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협력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비판에 직면했죠.
네, 특히 지난 8월 말로 종료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부터 저소득 국가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유, 또 경제적,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이 최선인가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의 전통적인 맹방입니다. 프랑스와도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바이든 정부는 호주, 영국과 함께 이 오커스라는 새로운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 프랑스가 호주와 미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프랑스가 왜 오커스 출범에 반발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죠.
네, 호주 정부가 오커스 출범과 함께 지난 2016년에 프랑스 방산업체인 나발 그룹과 맺은 약 37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도입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커스 협력의 일환으로 호주에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프랑스는 이 두 나라 행동이 등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주목이 됐는군요. 자, 통상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개별 회담, 뭐 다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연설 후에 유엔 본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두 정상의 주요 의제는 오커스와 또 프랑스와의 갈등 해소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모리슨 총리와의 회담 후에는 코로나 우려 등을 이유로 뉴욕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데요. 오후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자, 첫날 주요 연설자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정상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한국 대통령, 에브란 라이시 이란 대통령, 또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요. 사전 녹화된 화상으로 연설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총선 결과가 나왔네요.
네, 캐나다가 20일에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요. 대표 결과 지스턴 트리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트리도 총리는 집권 3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득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유당은 하원 전체 338석 가운데 156석을 얻어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제1야당인 보수당은 121석, 퀘벡을 기반으로 한 블록 퀘벡당이 32석, 좌파인 신민주당은 27석을 얻었습니다.
네, 지난 총선의 결과랑 비교해보면 여론의 추이를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2년 전에 치른 총선과 비교하면요, 자유당의 경우는 한 석을 잃었고요, 보수당이나 블록 퀘벡당은 의석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좌파인 신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세 석을 더 얻으면서 가장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스턴 트리도 총리에 대한 여론이 크게 좋아지지도 않았고 썩 나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캐나다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총리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재임에 성공해서 집권 중인데요. 하지만 번번이 이 총선에서 과반에서 확보에는 실패해서 뜻대로 국정 운영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조기 총선이라고 하셨죠. 원래는 캐나다 총선이 2023년에 치르게 돼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리도 총리가 2년 앞당겨서 이 조기 총선을 치른 겁니다. 트리도 총리는 지난달에 의회를 해산하고 9월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네, 트리도 총리가 왜 이 총선을 앞당겨 치르게 된 겁니까?
네, 트리도 총리는 이 조기 총선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이 캐나다가 중대 기로에 있다면서 캐나다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리도 총리가 정치적인 승부를 던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를 노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한때 이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가 코로나 사태 와중에 코로나 대응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소수정부 입지에서 탈피하려 시도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반 확보 실패하면서 반쪽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기 총선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이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예, 조기 총선을 치르는데 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죠?
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델타 변이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건 불필요하고 또 다른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야권 정치인들은 특히 트리도 총리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원했던 목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트리도 총리가 집권 3기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트리도 총리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리도 총리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당을 신뢰하고 더 밝은 미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면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캐나다를 더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최근에 러시아도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러시아 하원, 그러니까 두바 소속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개표 결과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거의 50% 득표율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통합 러시아당 외에 어떤 정당들이 그 순위에 올라 있습니까?
네, 공산당이 약 19% 득표율로 2위에 올랐고요. 극우 성향인 자유 러시아당이 3위,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지난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낸 건가요?
네, 통합 러시아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54%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 총선보다 득표율이 다소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공산당의 경우 지난 총선보다 득표율이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다시 승리를 한 통합 러시아당. 그러면 하원에서 몇 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네, 두마가 모두 450석인데요. 통합 러시아당이 이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450석 가운데서 절반은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네, 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입니다. 통합 러시아당, 일단 득표율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생활 수준이 악화됐고요. 또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주도하는 반정부 진영이 제기한 집권 세력의 부패 문제 등이 통합 러시아당에 대한 지지율을 잠식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 득표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현 여당이 다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통합 러시아당 역시 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이 사실 공정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비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발리 씨를 비롯해서 반정부 진영의 유력 인사들의 출마가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나발리 씨 진영에서는 지역구 여당 후보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과거 치러진 러시아 총선에 부정행위가 많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은 어떻습니까?
네, 반정부 진영은 이번 총선도 과거 같은 부정행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립적인 선거 감시기구인 골로스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 강요 등 4,500건 이상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정부는 골로스를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수용 규모를 현재 배수준인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오늘 12월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에 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외국인 항공 여행 입국자들의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여행객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난민 수용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연간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의 수용 한도가 현재 6만 2,500명이니까 기존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수용을 늘리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예,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난민 수용 규모 확대 약속을 이행하게 된 건데요. 앞서 지난 1월 취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당시 도널드 전 대통령이 난민 상한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5천 명으로 낮춘 것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부 국경 지역의 불법 입국자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민주당과 난민단체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요. 지난 5월에 난민 상한선을 6만 2,500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난민 규모를 더 확대하게 된 거고요.
예, 국무부는 22일 성명에서 기존 상한선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그리고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0년에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매년 허용하는 난민의 수를 정하게 돼 있는데요. 따라서 회계 연도마다 난민 수용 상한선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난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예, 유엔은 난민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박해와 공포를 피해 고국을 탈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사전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 국경에 도착해서 입국을 요청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호 프로그램과는 다른데요. 또 난민 신청자는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난민 지위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난민 지위를 받게 되면 일단 1년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심사를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난민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난민 수만 명이 현재 미국에서의 재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국제적 이주와 인도적 필요를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재정착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난민 수용 규모는 확대가 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남부 국경지대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이 남부 국경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현재 20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경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에 관한 법규에 따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또 즉각 추방하면서 민주당과 인권단체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국경지대에 몰린 이 IT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 정치적 불안과 지진 재해로 인해서 많은 IT인들이 미 남부 국경지대로 몰리자 미국은 지난 19일부터 항공기를 통해 이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민당국이 이 IT인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입니까?
예, 말을 탄 일부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멕시코에서 강을 건넌 IT인들에게 멕시코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면서 채찍을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20일 제인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신도 그 영상을 봤다며 전체적인 정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경지대든 아니든 비인도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토안보부 장관도 IT인들의 본국 송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이 20일 텍사스 국경 도시인 델리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자, 만약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 한다면 되돌려 보내질 것이라며 IT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최소한 하루 세 차례 항공편을 띄어 IT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IT인들의 환경은 개선해서 식량과 물, 의료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진다고요?
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 관련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오늘 12월 1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두변론이란 대법원이 정식으로 판결할 사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네, 자, 지금 미시시피주의 이 낙태법 관련 소송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죠?
네, 이 연방 대법원의 성향이 6대 3, 이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후에 다뤄지는 첫 번째 낙태 관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데요. 보수는 태아도 생명이란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는 이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입장으로 낙태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0여 년전 나온 이 대법원의 판례가 이번에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네, 50여 년 전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1973년에 나온 로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대 웨이드라고 부르는 이 판결은 이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전까지 미국에선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을, 이 낙태를 불법으로 봤었는데, 이 미국에서 이 낙태를 최초로 이 합법한 판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해당 소송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네,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 여성건강센터가 이새 법에 항의해서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는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연방대법원이 다루게 된 건데요. 최종 결론은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미시시피주의 낙태법보다 더 엄격한 낙태법이 최근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기도 했죠.
예, 남부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낙태옹호 단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텍사스 낙태법의 경우 이 대법원이 긴급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낙태법의 합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심장박동법이라고 하죠. 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임신 6주는 심장박동이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 그런 건데요. 자, 거기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라고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진뿐 아니라 낙태를 도운 사람까지 처벌하고 또 시민이 직접 불법 시술을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서 정치권, 경제계에서도 이 텍사스주 낙태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텍사스주 낙태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낙태 시술을 이제 사실을 공개한 의사도 나왔습니다. 샌안토니오시에 거주하는 의사 앨런 브레이드 씨인데요. 브레이드 씨는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낙태법 시행이 들어간 이후에 한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며 나는 그 환자를 돌볼 의무가 그 여성은 시술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텍사스 주 법에 따르면, 지금의 법에 따르면, 이 의사를 상대로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전직 변호사 두 명이 20일 브레이드 씨를 고발했는데요. 자, 이두 사람 모두 브레이드 씨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을 공론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전직 변호사들이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데도 이 브레이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고발인 중한 명인 오스카 셀리 씨는 로이터 통신에 이 텍사스 낙태법은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반대한다며 이 해당 법의 합법성을 법원이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또 다른 고발인인 이 펠리프 고메스 씨 역시 고발장에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법에 어긋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외국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처를 완화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초부터 현재 입국 제한 조처가 내려진 국가들에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백악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은 국제 여행은 가족과 친구들이 교류하고 크고 작은 사업체가 활성화되는 데 핵심적이라며, 이에 따라서 국내 미국인들의 안전과 국제항공여행 안전 강화를 모두 고려한 이 새로운 국제여행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제일 먼저 중국을 대상으로 비시민권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쉥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브라질, 인도 등에서 최근 14일 이내 머물적이 있는 비시민권제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들 나라에서는 여행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미국에 입국을 할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새 시스템이 국내 미국인의 안전도 고려한 만큼 조건이 따르는데요. 항공 여행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은 해당 조건에서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자이언츠 조정관은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또 비행기 여행기에 탑승하기 전 사흘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임을 보여주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해당 계획은 미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에게 해당하는 그런 조처입니까?
항공 여행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육로 이동 제한 조차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국경을 닫고 비필수적 목적의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이언츠 조정관은 20일 해당 조처를 10월 21일까지 한달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정부의 여행 제한 조처를 두고 논란이 좀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일단 국내적으로는 여행업계 반발이 컸습니다.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이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에서 제한 조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고요. 또 국외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일본로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조처를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무력 분쟁 지역에서 군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아이들을 소년병이라고 하는데요. 시사상식 ABC 소년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 수천 명이 무력 분쟁 지역에서 군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 was 14 years old when the soldiers took me. I was at the river with my friends when it happened.
유엔 자료에 따르면 소년병 가운데 나이가 6세에 불과한 아이들도 있었고, 소년병 대부분은 비국가 무장 조직이 동원했습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의 소년병이 가장 많습니다. 전장에 동원되는 아이들은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정보원이나 약탈자, 전령, 정찰병, 조리병, 짐꾼, 간첩, 그리고 노예로도 이용됩니다.
Myanmar's military ran the country for about 50 years and was condemned internationally for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the use of child soldiers.
전장에서 총을 드는 아이들이 남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 등 세계 각지에서 무장 세력은 여자 아이들도 많이 동원합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성노예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년병이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아이가 납치되거나 강제로 군인이 됩니다. 하지만 극도로 가난한 아이들이 무장 조직이 생존 기회를 준다고 믿어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거나 전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소년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경험은 폭력이나 잔혹 행위에 관여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 공포에 노출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안은 채 전장을 떠나고 그 결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전직 소년병들이 다시 소년병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전직 소년병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예산이 모자란다고 설명합니다.
He's alive to tell about the years he and thousands of other children spent fighting for the Lord's Resistance Army rebel group. The LRA has been fighting in northern Uganda for more than 20 years.
아이들을 군인으로 만들거나 동원하는 것은 전장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UN이 설정한 금지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UN 국제노동기구 ILO는 분쟁 지역에서의 소년병 강제 동원을 가장 나쁜 아동 노동 형태 가운데 하나로 간주합니다. 현재 170여 개 나라가 무력 분쟁에서 아동의 참여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선택적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18세 미만 아이들이 전투 등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 이상 나라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소년병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은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협상국과 동맹국으로 나눠서 서로에게 총을 겨눴고요. 독가스와 끔찍한 살상 무기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전쟁의 피비린내로 뒤덮였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중립을 지지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을 피하고 싶은 미국인들의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윌슨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을 참전시키지 않길 바라며 윌슨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유럽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선언했고, 윌슨 대통령의 이런 면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 재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전쟁터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1916년 말까지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적의 포로가 됐습니다.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프랑스 베르뎅 지역에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대규모 전투를 치르면서 프랑스와 독일 모두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전투로 발생한 사상자와 포로의 수는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프랑스 베르뎅 지역 전투가 벌어지고 썸 전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썸 전투 첫날 영국은 군인 6만 명을 잃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갈 때 양측의 사상자는 총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독일은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투에서도 역시 총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보았습니다. 1916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독일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독일의 손실은 참담했지만 독일과 맞섰던 협상국의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북부 지역과 벨기에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또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러시아와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세르비아의 일부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독일은 육상 전투에서 이겼고 협상국은 바다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독일은 영국의 봉쇄로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심지어 식량 수송도 차단됐습니다. 영국이 독일과 오가는 모든 무역을 차단한 결과 독일은 식량 위기를 맞았고 당장 대규모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봉쇄를 풀고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한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독일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잠수함을 이용해서 봉쇄를 뚫겠다는 결정이었죠. 독일은 영국이나 유럽의 다른 지역 가까이 오는 배는 어떤 배든 상관없이 무조건 잠수함으로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같은 중립국의 선박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독일은 미국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는 잠수함으로 민간인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곧 제한 없는 잠수함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세계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황제 빌헤름 2세는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던 미국과의 약속을 철회하면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끊겠습니다. 독일은 미국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든 선박에 대해 무차별 잠수함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의 빌헬름 2세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만약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치르게 하라는 말로 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독일과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전장에서 만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독일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국이 독일을 향해 총을 겨눌 수도 있고 계속 중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독일 잠수함이 미국 선박을 공격하고 침몰시킨다면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해운 회사들은 대부분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1917년 초반 내내 소유 선박을 모항에 정박시킨 채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러다 해운 회사들이 다 망해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건을 싣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녀야 할 무역 선박들이 모항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게 아닙니까?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bear, B-E-A-R인데요. 명사로 쓰일 때는 곰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참다라는 뜻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know, the other day I saw the most adorable bear on TV, but I couldn't bear the thought it was in the zoo.
최근에 TV에서 최고로 사랑스러운 곰을 봤어요. 하지만 그 곰이 동물원 안에 있다는 생각이 견디기 힘들었죠. Bear, B-E-A-R, bear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명사로 곰, 하지만 동사로 사용할 땐 힘든 것을 받아들이다, 다시 말해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무언가 소지하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에 보장된 무장할 권리를 right to bear arm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책임을 떠맡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뜻으로 bear이란 동사가 쓰인 문장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ar with me. Be patient with me. Give me a moment.
이번에는 내가 서류를 찾는 동안 기다려주세요.
Bear with me while I find the document.
내가 설명하는 동안 기다리세요.
Bear with me while I explain.
Some sound the same but are spelled differently. Like two, two, two. One is a preposition. The other is an adverb or synonym for also. And the last one is a number.
이번에는 two, T-O, T-O-O, two, 그리고 T-W-O, two 이 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문법적인 용도가 확연히 다르고 뜻도 판이합니다. 먼저 T-O, two는 뭐뭐로, 뭐뭐에게를 나타낸 전치사죠. T-O-O, two는 also, 또한 이런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T-W-O, 이 단어는 숫자죠. 이를 말합니다.
Principle and principle. One means truth. The other is a head of a school or organization.
Principle, P-R-I-N-C-I-P-L-E. 그리고 P-R-I-N-C-I-P-A-L. 발음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하는 단어인데요. Principle, P-R-I-N-C-I-P-L-E는 원칙, 신조를 말하고요. P-R-I-N-C-I-P-A-L은 학교의 교장 같은 특정 기관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Here, here. The first one indicates a location, while the other one indicates listening.
Here, H-E-R-E, H-E-A-R. H-E-R-E, here은 위치, 이곳을 표현하는 명사나 부사로 쓰이고요. H-E-A-R, here. 이것은 듣다라는 뜻의 동사죠. Sight, C-I-T-E, 사이트는 이유, 예를 들다 혹은 인용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SIT 사이트는 위치, 현장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사이트, SIGHT는 시각, 시야를 말합니다.
Lay, laid, laid. Lie, lay, lane.
Lay, L-A-Y, 놓다. Lie, L-I-E, 눕다. 자주 혼동되는 단어죠. 눕다, L-I-E의 과거형이 lay, L-A-Y이기 때문인데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cken lays eggs.
닭이 알을 낳습니다. 과거형은 L-A-I-D, laid고요.
The workers laid the foundation for a new school.
인부들이 새 학교를 위한 기반을 놓았습니다. 과거 분사는 laid, L-A-I-D입니다.
He has already laid his cards on the table.
그는 이미 테이블에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반면 눕다라는 뜻의 lie, L-I-E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입니다.
Don't lie in the grass.
풀밭 위에 눕지 마세요. 과거형은 L-A-Y, lay죠.
She lay on the bed.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The food had lain on the counter for too long.
그 음식은 판매대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Lie, L-I-E는 또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 경우 과거형은 lied, L-I-E-D, 과거 분사도 L-I-E-D, lied입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lie, lay, lain, 눕다, lay, laid, laid, 내려놓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